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우리가 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불량배가 일어나서 어떤 한 성읍이 우상숭배하게끔 그렇게 꿰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에 그 성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일단은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들을 가축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칼날로 진멸하라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명령하시면서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끌어내서 불살라 태워버리라. 또 성읍 자체에도 폐파하고 또 다 불살라버려서 흔적이 남지 않게 하라. 다시는 중건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17절은 16절까지 붙어있는 내용이고요. 18절은 그 뒤에 13장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내용은 어제 보았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진멸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수적인 명령과 약속을 하셨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다 심판받은 성읍이 있으면 그 성읍 안에 있는 물건에 하나도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 돈, 재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네가 무엇이건 유익한 것 챙기지 마라. 그게 너에게 돈이 된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거 갖고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에 나왔던 여지껏의 모든 명령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진멸하라 하시면서 우상에 금딱지, 은딱지가 붙어 있어도 그거 가져다 쓰지 마라. 이렇게 하시죠.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른 죄를 제거하거나 심판할 때는 이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죄인이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까지 다 갖다 버려야 되고 불태워버려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편화시켜서 이야기하자면 항상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살 때,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때, 혹은 나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살고, 그것 이외에 죄를 지는 방식으로 물건을 얻거나, 재물을 얻거나, 아니면 죄를 지은 자의 것을 가져다가 나의 소유로 삼거나, 사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나의 소유를 삼는다. 그게 완벽하게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닌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나와요. 가령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왔다가 기근을 만났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주는 재산을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됐죠.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전쟁이 나서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를 해주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아오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또 소돔 고모라 왕이 주는 재산을 전리품을 안 받습니다. 다 거절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줘서 저 녀석이 부자가 되게 했지.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거절을 해요.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안 받기도 하고 또 악인의 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성경 안에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당하게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적합한 대가를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재산을 늘려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 이외에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 혹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남겨준 것 이런 것들로 네 재산을 늘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경우입니다만 이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재산을 늘릴 수 있으면 헌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헌금을 좀 늘리기 위해서 별로 부당한 좀 아름답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교회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딴 데로 가고 싶은데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예전에 지방에 있는 농가밭을 샀는데 그때 농가밭을 산 이유는 그쪽으로 교회를 이사를 해갈까 해서 샀다는 거죠. 근데 원래 교회는 농가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샀냐면 교회 돈으로 사되 목사님 명의로 산 거예요. 그러나 다 교회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감사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 고속철도가 들어오면서 수용이 되어서 갑자기 돈 15억이 생긴 겁니다. 목사님 근데 딴 데로 가고 싶은데 이게 완전히 수용되고 돈이 나올 때까지는 못 가는 거죠. 이 목사님 이거 들고 팀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돈이 수용이 돼서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교회에다가 놓고 이제 지방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때 고민거리가 생긴 겁니다. 원래 교회는 세상 법으로도 논이나 밭을 소유할 수 없는데 그게 비록 개인명으로 샀던 거긴 하지만 법적으로 합당한 방법을 취하긴 했지만 그러나 과연 교회가 농가 밭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팔아서 차액을 남기고 그 차액을 교회의 재정으로 사용하는 게 합당하냐. 이게 우리가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편안하게 아 그건 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장 눈앞에 돈이 15억이 왔다 갔다 하면 아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그럴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돈이 막 몇 억씩 왔다 갔다 그러면 잠깐만 눈을 감고 부당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뭐 그게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타협적인 생각을 갖는 게 다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남겨두었던 것 가지고 오면 네가 써도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라. 다 불살르고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혹은 심판받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에까지는 순종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지만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다 포기하는 일, 이 부분이 순종이 안 돼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만 했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십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 우상 숭배하는 성읍을 진멸하고 그 거기에 있던 물건들의 손을 안 대면 어떠한가? 17절 뒤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세 가지 은혜를 하시는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의 진노를 그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던 진노를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첫 번째는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두 번째는 자비를 더하시고 세 번째는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꼭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일단은 진노를 그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한 성읍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그 성읍을 진멸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 성읍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누가 우상 숭배하는지 한번 열심히 쳐다보자. 그러다가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두루두루 살피다가 저 성읍이 우상 숭배에 빠졌네. 이렇게 발견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한 성읍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성읍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게 되어서 그게 기근이 되었건 지진이 되었건 아니면 질병이 되었건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이 임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찾다 보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 자신에게는 그다 큰 죄가 없어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 둘러보다 보니까 어라? 저 성읍이 온통 다 우상 숭배에 빠졌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그래서 사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가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시고 있던 모든 진노와 심판도 멈추실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게 적용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우린 항상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살펴보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늘 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진노를 그치시고 뿐만 아니라 긍휼, 자비, 번성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결국 현실만 놓고 보면 그렇죠.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성읍 하나를 싹 다 전멸시켜버리는 게 굉장히 큰 손실이죠. 마음 아픈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면 그들이 갖고 있던 재물에 손을 대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는 것도 아주 극심한 손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보면, 겉으로만 보면 그게 죽는 길, 손해보는 길, 더디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기쁨을 누리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살면서 좀 경험을 해보니까, 뭐 제가 뭐 100년, 200년 산 건 아니지만, 목회를 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 스스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조금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즉각 채워주시지 않아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손해봤는데 지금 당장 더 많은 걸 주셔야지 이러면 조금 마음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손해를 봐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남들보다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1년 뒤, 2년 뒤에 조금 더 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해도 재수하고 삼수하고 좀 늦게 취업하고 해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나중에 보면 아 내가 그때 무엇 때문에 그걸 그렇게 손해보는 것 때문에 바들바들 떨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때들이 오게 됩니다. 자, 맨 뒤에 18절에 보면 13장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결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까지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13장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우상 숭배하자고 하는 그런 게임에 빠져넘어가지 마라. 두 번째도 누구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가. 네 형제, 네 배우자, 혹은 네 자녀, 네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자고 게임이면 그 게임에 빠져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불량배들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때문에 온 성읍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18절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18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첫 번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세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게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긍휼과 자비와 번성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복을 받아 누렸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해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고, 우상숭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생긴다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고 마는, 나라가 폐망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 살펴보았고요. 13장 전체와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13장 전체에서 갖고 있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부적으로 내용 자체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듣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은 듣지 마라.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신앙을 건면하거나 하나님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 우상숭배하라고 하거나 세상적인 길을 자꾸만 건면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듣지 마라. 그 사람이 아무리 기적과 이사를 하게 해도 그 사람이 설령 네 부모라 해도 듣지 마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고 있으면 자기 자신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고 그 모든 것들을 치워내는, 없애버리는 회개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회개란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모조리 싹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게 폐허가 되어서 다시는 그게 자리 잡지 못하게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문 내용 안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유혹하고 꾀는 말들을 할 때 그 말들을 듣기 이전에는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그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미리 갖추고 있지 못하면 친구가 세상으로 가자, 믿을 만한 사람이 세상으로 가자 그러면 거기에 획가닥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처음부터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그들을 향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을 때때로 권면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도 있어야 하겠죠. 여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 속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하고 살 수 있을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면서 또 더 많이 궁리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3월달 새로운 학기가 시작합니다. 새로운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중에 유별나게 참 특출나게 이상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들 중에 스스로 창의적으로 죄를 막 짓는 아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옆에서 꼬드기는 아이가 생겨서 야 저기 가면 좋대, 야 교회 가지 말고 저기 가자, 우리 한번 토토를 해볼까, 이번에 새로운 게임이 나왔다던데, 야 교회 가지 말고 저기 가면 시간 보내는 게 즐겁대. 항상 보면 옆에 누군가가 들러붙어서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모쪼록 우리 자녀들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믿음에 든든히 서 있기를, 누가 유혹하고 시험에도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할 수 있다면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시기를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붙들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논리로, 육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무엇이건 가져오고 손에 움켜쥐고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눈을 뜨게 하셔서 손대서는 안 되는 것들에는 손을 대지 않게 하시고 욕심내어서 안 되는 것들은 쳐다도 보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임을 늘 믿고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복이 아니라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 긍휼, 자비, 번성이 우리 삶에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